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남북한이 군사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직원분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럽에 노동자를 파견해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최대 19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이현철,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의 순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나라들이 여기 포함되는지를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G7 즉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일곱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7개 나라인데요. 그래서 서방 선진 7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7개 나라가 전 세계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7개국 순회들은 27일 회의를 마치면서 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 속에는 뭐 경제, 인권, 보건, 난민, 뭐 그리고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현안 문제 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그 최근 도발에 대해서 G7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27일 채택된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또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G7 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또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고 국제 질서에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을 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김영근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일 정상회담 후 또 오바마 대통령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북한 정권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effectively hit U.S. targets, but each time that they test,
네,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현재는 미국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위협이다란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뭐 단기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으로는 분명 위협이라고 말을 했고요. 아울러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고립된 불안정한 정권 또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째 도발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G7 정상회담에 관한 소식 얘기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남북군사회담에 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남북군사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지난주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이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이 북한 측 제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얘기를 계속해보죠.
네, 남북군사회담 얘기를 꺼낸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습니다. 이달 초 열렸던 그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서 지난 20일에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공개사안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를 했고요. 또 하루 만인 21일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한국군 당국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24일 오후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21일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북한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북측 요구에 당장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이런 북한의 거듭된 제의 한국 정부는 여전히 거부 입장인 거죠?
예. 뭐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만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없는 위장 평화 공세고 가짜 평화란 겁니다. 앞서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으셨는데 문 대변인은 과거에도 북한 정권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또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고 또 한국 내부의 공론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대남 통전 책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 7차 당대회 인선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과 정무국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모두 겸직한 인물은 이 세 명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리만건인데요. 이 핵 군수 사령탑인 리만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죠. 또 미국의 제재에는 리만건과 이 김영철이 모두 올라와 있고요.
네.
유럽연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핵심 제재 인물들을 이런 여러 요직에 앉힌 건 당분간 건설적인 남북 대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한국 정부의 현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그것은 북측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에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약간 그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울러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재가입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핵폐기를 비롯한 관련 시설 파괴 등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 예상이 드는 것들인데 그러면 북한이 남측의 입장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을 리는 아닐 거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데도 북한이 거듭해서 대화 제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나라 안팎으로 공표를 하고 또 3대 세습체제가 완성됐다는 것도 함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내지 오만을 바탕으로 오히려 유화공세를 하고 또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대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군사회담의 역점을 둔 건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5.24 조치 해제라든지 여러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진정성보다는 한국의 대북방송, 이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축, 두 가지 축을 나누는데요. 첫째는 감시, 통제, 검열, 공포 정치를 둘 수 있겠고 둘째는 그 외부 정보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외부 정보와 비교하는 걸 차단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삐걱거리고 있는 정보의 벽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방송 심리전을 차단할 목적이 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시대의 산물인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되게 틀어주겠다라고 공포한 것 역시 우려사안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대표적으로 이 북한과 남북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대화 접촉을 계속해야 됐다고 강조해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다시 남한을 분열시켜서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건데 이것을 네. 다시 이게 꺼내든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길 목적으로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네. 이 남북 군사 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몇 차례나 열렸고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014년 이후에 남북 군사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를 보면은 남북 군사 회담은 그 동안 총 48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많이 개최됐는데요. 그때 21번이 개최가 됐고. 이어서 또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27번이 열렸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지원 관련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또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 실현 문제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주요 의제로 협의를 했고 실무회담에서는 장성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 등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지원과 보장 문제 등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회담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같은 이런 논의들을 열리는 그 협의의 장이 마련이 됐지만 북한이 해상 분계선 재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미북 대화로 돌려보죠. 한국 언론들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이달 말에 스웨덴에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현철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언론이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또 미 국무부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오는 29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대표적인 미국 통인 한성열 외무성 미국 국장과 또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두 사람이 참석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토머스 피커링과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트랙2 접촉, 2013년과 2014년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한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현직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 회담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국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실효성이 없다는 게 미 국무부의 반응입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은 저희 BOA에 그런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요. 관련 회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련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트랙2 회동, 그러니까 이제 공식 관리들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끼리의 회동을 이제 보통 트랙2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접촉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미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회의가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고 하고
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전직비 관리들이 국무부에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전한다든가 정책 방향을 언론 인터뷰 혹은 공개 토론회에서 제안해서 미 정부가 또 이를 참고하고 또 정책에도 반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 주재 북한 대사들이 잇따라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일축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APTN과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세평 대사 또 현학봉 대사 두 대사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대선에 이용되는 게 전부고 일종의 선전이나 광고와 같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또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 역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마침내 최종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해서 오는 7월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 공화당의 후보 지명 수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그 북한에 대한 언급 또 대북 정책 말이 좀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김행근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에 앞서서 앞서 북한 관리들이 트럼프 후보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는 지적을 했는데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냥 남발하는 어떤 이 공약 가운데 하나지 실질적으로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은 말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트럼프 후보 김정일 제1위원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서 이제 관심을 끌었었죠.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돼도 북한에 가지 않고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이 선거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2007년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적대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백악관에 입성해서는 미북 관계 현안을 제대로 학습한 뒤에 이제 김정일을 만나는 계획을 접었다는 거죠.
네.
당시 오바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런 오바마 후보를 뭐 순진하다 이렇게 뭐 비웃기도 했었는데, 이 한편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식 해법과 비슷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란처럼 북한 정권이 스스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클린턴 후보 측의 대북 정책의 이제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난주 미국과 북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큰 관심을 모았던 뉴스 중에 하나는 북한의 해외 식당 노동자 탈북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예정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의 그 안전 문제, 그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 대변인 말은. 그런데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들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지난 16일쯤에 탈출해서 태국 모처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이 탈출한 지역은 중국 산시성 시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한국 외교부도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최근에 탈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탈북민들의 안전 또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정확한 정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탈북 지원 활동가가 그 BOA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 시안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종업원들 3명이 지난해 가을부터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탈출한 이들과 동일한 인물들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한국 사정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렇게 그 한국의 탈북 지원 활동가는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에 그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가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들 여종업원들의 탈출 사실을 최초로 전하면서 이들이 시안이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들으면서 아직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네. 혹시 그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종업원들이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네, 앞서 뭐 한국 외교부가 이제 확인만 하고 구체적인 네. 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들도 이제 이들을 도왔던 탈북 지원 단체들 관계자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다릅니다. 이게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3명이 있다, 네. 2명이 있고 한 명은 아직 중국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이들이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냐 이제 이건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그 13명의 케이스와는 좀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은 중국을 이제 나올 때 북한의 공식 여권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가서 이제 그곳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네.
예,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이제 라오스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한국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죠.
네,
라오스로
네.
갔다가 태국 네. 가서 태국에 도착하면 이제 불법 이제 입국자이기 때문에 태국 법에 따라서 몇 주 내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북한 여정 5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거쳐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태국에 갔다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겠고요. 탈북 지원 단체들이 이제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정 5번들이 단체들의 연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이 식당에 가서 여정 5번들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검색란에 찾아보면 단체들의 연락처라든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태국을 통해서 한국에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라오닝성 수도인 선양에서 일하다 영업난으로 소도시인 산시성 웨이난으로 옮겨갔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7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회를 전후해서 이렇게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잇따라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이유들이 그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그 지난 3월 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그 해외 식당들이 큰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그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대북 제재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막히니까 그 해외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또 무리하게 달러 상납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그 압박을 받은 그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고요.
네.
또 근본적으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서울에 도착한 13명의 식당 종업원들이 진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그 한 종업원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 TV와 드라마를 시청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다른 종업원은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TV를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는 진술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싶어서 탈출하게 됐다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네, 가끔씩 이 흘러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네. 여정 5번들이 한복을 입고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이 식당 종업원들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이 방송을 듣는 평양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평양의 뭐 중산층 가정 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네.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고위관리의 딸들은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중국에서 이 북한 식당들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 평양 상업대학 출신이고요. 실습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부 고위층 탈북자들에 따르면 대학교까지는 아니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서비스 업종에 일하다 차출돼서 해외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뽑는 기준은 이런 출신 성분, 그러니까 토대가 아주 명확해야 하고요. 미모, 또 예능 수준을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네.
소속은 대외봉사총국, 또 인민봉사총국, 6.17 무역회사 등 여러 곳에서 파견을 하는데 나와서는 우선 뭐 대외봉사총국으로 소속돼서 지시를 받고 있지만 다시 북한에 소환 뒤에는 이제 배치를 이제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BOA와 인터뷰한 전직 식당 관계자는 그 생활비로 월 10달러에서 15달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20달러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 그 웨이터 웨이트레스 종업원으로 일하면 이 한 달에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는 받거든요.
네, 미화로 계산해서.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적은 액수죠.
네.
10달러, 20달러니까.
네, 네.
뭐 대신에 이제 파견이 끝나고 이제 조국에 소환될 때는 현금 2,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한 번에 받고 또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세탁기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뭐 뇌물을 주고라도 이런 해외 식당에 나가려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뭐 감시, 통제, 단속이 있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서 이 조직 생활이 전반 다 힘들다고 이 전직 종업원은 저희 VOA에 설명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해외 나가서 식당을 하는 분들은 완전히 개인 사업인데요. 자기들이 식당 열어서 그냥 그 그렇죠. 돈, 자기가 자기 돈 벌고 그러는 것인데
네.
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가?
네,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보면 전 세계 한 12개 나라 정도에 130여 개가량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130여 개 가운데 중국에 90개 또는 100개 정도 이렇게 대거 몰려 있고요. 베이징, 선양, 단둥, 상하이 이런 중국 대도시에 한 곳에 많게는 6개, 7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외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또 러시아나 홍콩,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유일하게 그 네덜란드에 해당화 식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문을 닫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식당은 그 199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드러난 2012년 이후에는 또 30% 정도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식당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해외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식당들이 유엔 제재 또 한국의 독자 제재가 나오면서 이제 타격이 네.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한 1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난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불과 두 달 만에 2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한 6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은 거죠.
네, 네.
적지 않은 북한 식당의 주요 고객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 특히 동남아 같은 곳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영업이 잘 안 된다. 아, 이럴 정도로 이제 많은데
네.
한국 정부가 현지 한인회 또 여행사에다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이렇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20여 곳이나 두 달 만에 이제 문을 닫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북한 식당 한 곳의 매상이 한 20, 30만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연간인가요?
그렇죠.
네,
연간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돈줄에도 적지 않은 그렇겠네요. 타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은 식당 이외에도 여러 업종의 노동자들을 해외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유럽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는데요. 이 실제로 북한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이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해서 그 노동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14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다. 렘코 브레커 네덜란드 라이덴 교수가 밝혔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네네.
인터넷 매체인 바이스 독일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의 규모를 감안해 보면 14억 달러 또는 그 19억 달러 적지 않은 그 아주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으로부터 연간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그 추산을 하면서 그같이 분석을 한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지난 2, 3년 동안 수출을 많이 못해서 외화를 벌지 못했고 그래서 노동자를 유럽을 포함해서 그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북한이 유럽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 규모가 크고 또 인건비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비싼 편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실제로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그 받는 돈은 한 달에 8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금도 본인이 전체를 다 가져가지 않은 것은 참 어려운 사정인데
네.
이 노동 환경 또한 아주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한 사람이 1년에 받아야 하는 돈이 3만 5천 달러인데
엄청난 돈이죠, 북한에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져오는데 한 달에 한 8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라니까, 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이게 놀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국제 그 노동 기준으로 보면 노동 착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분을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임금의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일반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저희도 이제 하루 8시간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은 적어도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일한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이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 기구에서 큰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이게 노동 착취라기보다는 이게 현대판 노예다. 이런 네.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미국의 그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고 또 그와 다른 또 견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2006년 이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2-3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북한 정권이 적어도 2-3년 안에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샤프 전 사령관을 보고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과 반대되는 또 견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샤프 사령관이 그렇게 전망한 근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거든요. 내부 네. 불안정 요인이 크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외부 정보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정권의 그 김정은 정권의 그 공고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스로 자살 행위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제 샤프 전 사령관의 말인데요.
네네.
이 반면에 보월벨 전 사령관, 이제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을 꽉 틀어주고 있고 바로 지척에는 세계 경제 1, 2를 다투는 강대국이 또 그런 거를 또 지지하고 현상 유지를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적인 전례를 볼 때 정권이 붕괴된 적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쉽게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벨 전 사령관의 분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이 군사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원분들이 또 다시 탈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소식, 그리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관련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